오늘 본문은 금요일 기도회 때 박종서 목사님이 이 17장 전반부를 하셨어요. 그때 제목이 주권적인 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오늘 저는 후반부의 본문을 가지고 과분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임 목사님 둘이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이게 순서에 따라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만약 담임인 제가 먼저 설교를 하고 전임 목사님이 뒤에 설교를 하시면 다들 전임 목사가 참 용감하구나 그렇게 생각들을 하셔요. 그러면서 굉장히 칭찬을 하시고 만약 전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뒤에 설교를 하면 오늘 전임 목사님 까이는 날이구나. 아, 뭔가 그 본문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 이런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 다지림교회 성도님들은 똑같은 본문을 같은 한 주에 두 번 설교를 들으면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으로 말씀하시는 게 확실하구나. 아마 두 번의 확정적인 사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역시 제 예상에 빗나가지 않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사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너무 귀한 찬양 우리 찬양팀의 찬양을 늘 듣는데 여러분 누구도 또 매주 설교하는 저도 오늘 반주했던 우리 성지연 집사님은 같이 개척하고 난 뒤 지금까지 저렇게 반주를 해도 어느 누구도 같이 찬양하는 분들이 어쩌다가 한번 아 정말 저는 과분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매주일 우리가 아 제가 반주를 하다니 너무 과분해요. 제가 매주 찬양팀에 서서 찬양을 하다니 너무 과분해요. 또 제가 매주 나와가지고 제가 다드림께 20년 섬겼는데 너무 과분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짜증을 낼 거예요. 어쩌다 한번 참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이런 일을 맡겨주셔서 너무 과분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들이 아 진심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그걸 자꾸 언급하면 목사님 뭐가 불만이 있나 보다 뭐 그런 생각들을 되려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한번 방문을 하고 우리가 1년 내내 지나도 악기를 통해서 이런 현악기 맞나요? 금관악기를 통하여서 이런 찬양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신 분도 이 자리에 서는 것을 과분하다고 생각하고 듣는 우리도 야 과분한 찬양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 오늘의 설교 제목이 과분한 약속이라고 하였는데 과분하다는 말은 듣는 뉘앙스나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롱의 말이 되기도 하고 감사와 칭찬의 말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이 과분하다는 뜻을 다 알고 있죠.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분수, 몫이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는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더 훌륭하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 내가 일을 하고 난 뒤에 너는 자격도 없는데 내가 너한테 봐준 거야 라고 말을 할 때는 과분하다는 평가가 여러분 조롱과 비난의 말이 되기가 쉽죠. 그죠? 넌 아무 자격이 없는데 내가 너한테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 말이 주제 파악 좀 잘해라 이런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마치 이렇게 들리면요 이런 말들을 듣는 순간 굉장히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감사와 은혜는커녕 굉장히 화를 내고 아마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누군가는 이 말들을 들을 때에 은혜의 말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분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쁨이 나오죠. 평소 우리가 사용하지도 않고 잘 보지도 못했던 악기로 찬양을 하나님 앞 함께 드리면서 우리는 야 과분하다 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먼 곳에서 오셔서 굳이 이곳까지 찾아와서 방문하시고 함께 찬양을 하는 것 또한 너무 우리에게도 또 찾아오신 분들에게도 과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런 시선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과분하다고 여길 만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난 수련회가 끝나고 난 뒤에 6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 전교인 수련회를 하였는데 저희 교회는 전교인 수련회가 2년마다 경년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럴 때에 매주일 한 주일을 비우게 됩니다. 모두가 나가서 함께 수련회를 마치고 왔는데 수련회 중에 장로님 한 분하고 둘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양관시기가 너무 많아요. 폭삭 소가수다의 주인공 양관식. 그래서 둘이 앉아가지고 1번 양관식부터 막 찾아내기 시작했는데 10번이 가도 안 멈추는 거예요. 15번 가고 막 20번까지 가는 분위기. 그래서 이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양관식이가 많은지. 여러분, 저하고 지금 눈이 부딪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양관식이들입니다. 그런데 둘이 앉아서 그러면 학식이는 누군지 학식도 한번 찾아봅시다. 그랬더니만 장로님과 나 둘이요.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양관식, 집에 가서는 학시 아닙니까? 이랬는데 둘이 막 웃었어요. 또 학시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좀 있더라고요. 우리가 판단한 학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웃었어요. 보면서, 야, 내가 학시에 속하는데 우리 교회는 양관식이 너무 많아서 나는 이 자리에서 사역하는 것이 참 과분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다윗이 이와 비슷한 자신의 너무 과분함에 대하여서 말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내가 이제는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하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나단 선지자도 당신의 마음에 있는 생각대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동의를 하였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요. 이 역대상 17장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단의 동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을 들었는데 놀랍게도 나단 선지자까지 이 자원하는 다윗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반대하셨어요. 다윗, 네가 성전 건축할 수 없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성전이 필요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다윗, 네가 성전을 건축할 이유는 없다. 나는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성전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해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지고 범죄하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신의 자원하는 의도가 하나님에 의해서 거절당했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해보면서 악하고 나쁜 일이 드러났을 때 화내는 것보다 내가 선하고 내가 자원하고 내가 헌신했는데 그 일에 거절당하면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때는 질서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내가 하는데 왜?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분노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17장 16절에 그는 이 거절의 말씀을 듣고는 함께 읽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지금 자신이 자원하여 하려고 했던 일이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뭘 말하는가 하면 내가 누구이오며,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범죄하고 내가 누구입니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하여서 자신의 계획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살피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집, 우리 가문이 도대체 어떤 가문이었는가? 그것을 살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이것은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이 17장 전반부에 보면 자신이 목동이었는데 이 목동인 나를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이 되게 하였습니다. 난 너무 과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다윗이 사울왕의 사이로 그를 불러주셨을 때 사울왕이 불렀을 때도 이건 대단히 과분한 일입니다 라고 그는 거절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니 다윗은요 그가 정말 늘 쫓기고 죽음의 위협에 늘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 서 계셔서 골리앗 앞에서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울에게 쫓겨서 동굴로 쫓기고 광야로 쫓기고 막 쫓겨다니고 자기 아들에게 쫓겨다닐 때도 하나님이 항상 다윗의 편이 되셔서 그를 살려주셨기에 하나님 내 생명을 돌아봐도 나는 너무 과분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자기 자신이 자원했던 성전 건축을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대해주신 것이 너무 과분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과분할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이 어디로 나아갔는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단 선지자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당시는 성전이 없이 성막이었기 때문에 이 표현의 방식을 보면 마치 다윗이 제사장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왕인 그 다윗이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성막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여러분,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아는 대로 그가 자원하여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왔고 기쁘게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 아들 솔로몬이 할 것이다 라고 허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반대하였지만 여러분, 다윗은 분노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 친밀함. 우리 모두는 주님을 섬길 때에 또 주님 앞에 어떤 뜻을 품을 때에 내가 자원하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원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기 자신이 자원하면 내가 선한 일은 자원하고 그 뜻이 좋고 이것이 모두를 위한 유익이라고 자신이 그렇게 확증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멈출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내가 자원하였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내 뜻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난 너무 과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대화해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또 내 집안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에게 왕위까지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난 너무 과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17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다윗은 그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말해줘, 읽을까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거절당한 그 상황 속에서도 들어가서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주님이 저를 너무 잘 아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하는 줄 알았는데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나는 성전을 세우면 큰 일인 줄 알았는데 주님은 놀랍게도 그 일들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에게 하실 더 큰 일들을 다윗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신앙생활에서 자꾸만 내가 헌신하고 내가 원하고 내 선택과 내 계획과 이런 것이 항상 우선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이건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가 보기에 내가 계획하고 이게 좋은 뜻 같으면 다 당신도 다 동의하고 누구나 다 지지를 받고 지지자만 많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로 둔갑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의 친밀함은 없어지고 늘 자기의 주장과 확신만 마음속에 더 견고한 것이에요. 제게는 어떤 구절보다도 20절 구절이 더 압도적이고 또 26절이 더 좋습니다. 2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다윗은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난 뒤에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20절에 보시면요, 다윗은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와 같은 이도 없고 주가 하신 일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제안에 거절당하고 난 뒤에 오히려 주님 앞에 들어가서 이 주님이 유일하신 왕이시고 또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기도 때마다 줌으로 새벽기도를 이번 이제 공개하고 한 주 같이 이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새벽기도 늘 같이 하던 분들만 들어오셔요. 여러분들도 좀 줌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와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은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자주 말하는 문장을 아마 듣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자주 하나님께 새벽기도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 말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마다 내 말을 들으려고 내 앞에 와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때로는 횡설수설하고 졸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나도 모르는데 뭐라고 뭐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걸 다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참 너무 과분해요. 과분해요. 가끔 같이 거주하는 우리 입주자께서는 혹시나 제가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하니까 그렇다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와서 살며시 문을 닫고 가요. 그럴 때마다 너는 내 목소리가 듣기 싫은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듣기를 좋아하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이 다윗은 자원하여 건축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그 헌신을 거절하였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왜 내 안을 안 받아줍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처럼 자원하여 헌신하고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보면 권면을 받고 또 권면하고 그 뜻을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그렇지만 또 누군가가 와서 뒤에로 권면을 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다 권면을 받는다는 것은 평소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자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 참여하자고 우리는 대부분 그런 형편에서 처지해서 권면을 받지만 다윗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다윗은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건축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머뭇거림이 없고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 네가 성전 건축하는 일은 허락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부지런한 지도자를 좋아합니다. 게으른 지도자 안 좋아합니다. 그것은 교회나 나라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지도자들은 막 자신이 원하는 것들, 좋은 것들을 막 발표하면서 그것들을 다 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원하는 일 다 선한 일이고 좋은 것이죠.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일, 선한 일 다 하려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의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 하는 것이 가장 선하고 가장 헌신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이미 받은 은혜의 과분함도 잊어버리고 당신이 나한테 준 게 뭐가 있는데요. 이 역대기서가 쓰여진 시기와 비슷한 시기가 어딘가 하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이 역대기는 주전 한 400년에서 450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추정을 하고 말라기는 주전 한 430년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간 그 시대입니다. 그 말라기를 보면 사람들이 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다 냉소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면 언제요? 우리를 하나님이 언제 사랑했다고요? 내가 사는 꼴을 봐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 증거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썩은 짐승, 과일을 드리고 병든 짐승을 드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 다 드렸어요. 그러면 선지자가 와서 얘기해, 너희들이 드린 재물을 한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너희 총독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가지고 가봐라, 받는가? 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다 드렸다고 말을 해요. 아주 신앙의 냉소가 깊은 시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선한 갈망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자원함도 허락함 없이 행하면 그게 바로 질서를 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자꾸만 자신이 선하고 원하는 일을 다 하려고 하면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가 선한 생각을 가졌어도 주님이 이때에 원하는 일인지 물으시고 함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고 주가 이루시는 일입니다. 이 다윗을 하나님은 이렇게 그에게 있어서 다윗 자신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조차도 과분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또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얼마나 자신을 높여주신, 존귀한 자로 높여주신 것을, 왕으로 높여주신 것을 그는 너무너무 과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16절 끝에 있는 것처럼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왕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 가문이 어떤 집인지, 어떻게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게 되었는지 그는 추억하면서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3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혹독한 시련을 거쳤습니다. 그는 또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다윗은 모든 싸움에 승리하였습니다. 이제 성전만 건축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건축을 하나님이 막으셨지요. 다윗은 양을 치던 그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었고 심지어 17장 8절을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원래 다윗은 왕이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은 장수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싸워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이 죽인 사람이 만만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을 점점 높여주십니다. 그 이후에도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그 이후에도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겼어도 하나님은 이 다윗을 계속하여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오늘 1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다윗은요 이 17장 본문에 무려 주의 종이라는 단어를 8번이나 반복하는데요 이 구절에도 오히려 이것을 작게 여기시고 왕이 된 일도 그러하고 또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그 일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엔 다 작은 일이에요. 왠가 하면 지금 다윗을 왕을 세우시고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손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너의 후손을 통하여 그 왕위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다윗은 자신이 왕된 것보다도 후손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그리고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정말 참 왕이시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행하신 이 일들은 너무너무 작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왕이시고 그분이 참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왕이고 내 상황이 왕이고 내 형편이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도 겸손히 자기를 낮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무감각해질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구약에 있는 다윗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의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다. 바울은 이걸 다르게 표현해서 너희가 오래 참으면 왕 노릇하리라. 바울은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또 다윗만 왕이 아니고 놀랍게도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왕 노릇하는 자들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입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높임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는 다 구약성경에서는 다윗 한 사람을 두고 왕이라고 하였지만 신약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바로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다, 세상을 돌보는 왕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높이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자리가 어디로 높아집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이 세상에 어떤 성공을 통하여서도 도저히 높아질 수 없는 자리에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돈이 없어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믿음 안에서 낮아질 수 없는 자리에 우리의 자리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경쟁하고 뭔가 자꾸 추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잊어버리니까 그 자리에 그걸 잊어버리니까 자기 몸을 상하면서까지라도 경쟁해서라도 그걸 얻으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 우리를 이미 높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불안해하는 이유는 우리의 자리가 없어질까 봐서, 책상이 빠질까 봐서.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더 큰 일들, 더 놀라운 일들을 보았는데, 그것은 26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는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여호와여 오직 왕은 하나님 당신뿐이십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자신이 왕된 것도 너무 작고 성전을 건축하려는 계획도 너무 작은 일이고, 그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은 자기의 민족을 보면서, 야, 20절에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다윗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왕된 것 보니까 우리 저 선조들이 노예로 살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하여서 그때부터 일을 해오셨는데, 이미 과거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는 뜨돌이었고 그 당시에 정말 허단 잡족과 같은 히브루 사람이었지만, 나그네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이미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구속하신 크고 놀랍고 두려운 일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고,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를 당신 백성을 삼아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역대기서는요, 이 역대기서를 읽는 1차 독자들은 누구인가 하면 페르시아에 끌려간 유대인들,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입니다. 이들에게는 성전도 없고 재물도 없고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회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신앙의 공동체밖에 없어요.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도 없고 재물 드릴 것도 없고 땅도 없는데 왜 다윗의 이야기를 가져옵니까? 여러분, 너희들이 성전이 없어도, 언약궤가 없어도, 약속의 땅이 없어도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과 언약궤와 땅이 없어도 가장 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디아스포라로 자기의 존재감이 노예가 되어버린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약속을 믿겠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너희 조상들이 노예로 애굽에 끌려갔었어도 민족을 이루지 않았느냐? 우리에게도 오늘 그 일들이 일어난다. 이 25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세우는데요, 25절 함께 읽을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의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는 거절 당하였어도 기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세우실 것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차 독자들은 나라도 성전도 재물도 땅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이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이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 세우시다는 단어는 일으키시다는 단어인데 이 일으키다는 단어가 바로 부활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일으키신다고 하시는데 이 70년 번역에 보면 정확하게 이 단어는 바로 부활할 때 쓰는 일으키다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너희들은 진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진노를 받아서 죽은 상태야. 나라도 잃었고 땅도 없고 언약궤도 없고 성전도 없어 죽었어.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갇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처럼 너희들도 일으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서 영생 얻게 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 성전 건축이 큰일이고 자신이 왕이 된 것이 큰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건축보다도 왕이 된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약속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 헌신보다도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하실 더 큰 일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약속에 비하면 정말 허드렛 일과 같습니다. 그것은 큰 일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성전이 없어도 이 땅에서 흩어지고 망하였어도 이 하나님의 일으키시는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과분한 약속입니까? 다윗은 역대기 저자는 다윗의 입을 빌려서 말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늘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여호와 그분만이 왕이십니다. 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내 기도를 바꾸겠습니다. 성전 건축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사모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이 무너질 때에 쉽게 왕을 교체합니다. 내 신앙에 삶이 무너지고 생계가 무너지고 터전이 무너지고 또 믿던 사람이 안 믿고 그러면 다들 무슨 하나님이 계셔, 상황이 왕이 되고 자기의 판단이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의 저자들은 그들의 상황이 무너지고 상하고 뜻을 이루지 못하였어도 그들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어느 영화를 보니까 그 아주 대사가, 명대사가 하나 나오던데, 별이 가르치는 곳으로 가지 못해도 별은 별의 잘못은 아닙니다. 별이 가르치는 곳으로 가지 못해도 별의 잘못은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왔을 때 그 별은 여러분, 조로아스터교처럼 별자리 연구하는 사람들의 점성술의 별입니다. 그 별이 무엇을 비추었습니까? 진짜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지 않습니까? 비록 참별이시고 참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고 상하고 때로는 진노의 백성으로 존재한다 할지라도 참별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기 저장하는 별이 사라진 것 같은 현실을 보면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과분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애굽에서 이미 하신 일조차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너무 자신의 현재 초라한 모습을 보며 불평합니다. 불만으로 가득 찹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 높여주심조차도 비하하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죄로 멸망당하고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일으킨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자주 우리 자신이 모든 문제가 바깥에 있고 저 사람에게 있고 저들에게 있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 안에는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마치 내게 있고 내가 아직 발휘가 안 돼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문제가 있고 이 해법은 우리 밖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내 영이 죽었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것이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마음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할 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반대로 말합니다. 그 과분한 약속을 믿어야 할 때에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문제 해결의 능력이 마치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자녀의 문제가 있고 부부관계의 문제가 있고 세상의 문제가 있을 때에 마치 내가 다 해결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살아보면 그런 생각을 가질수록 자기 비하에 빠집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외부로부터 오는 힘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소망은 외부로부터 오는 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우리를 익히는 이 부활의 능력을 잃은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아픈 자 같으나 모든 삶이 회복된 건강한 자요, 초라한 자 같으나 존귀한 자입니다.